들으셨죠? 이렇게 모델 찬송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결심 찬송에도 잘 하시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예, 은혜에 충만하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그런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사경에도 있었고 부활주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저희들이 오늘 보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됐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또한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또 보게 되고 이 휴거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살 때 우리 성도의 삶에는 변화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보게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만 저는 제 안경 때문에 감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안경 벗으면 모든 게 안개 속의 희미함이 됩니다. 제 눈이 좀 많이 좀 약해가지고요. 이게 정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제가 시력이 이게 좀 안 좋아가지고 안경 벗으면 그냥 그럴 것이다 추측을 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멋있어도 너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력이 정말 장님 수준이면 좋을 것도 누릴 것도 없을 것입니다. 눈으로 선명히 볼 수 있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력이 좋으신 분들 보면 참 부러워합니다. 얼마나 선명하게 모든 걸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체 조건에서도 선명한 그런 시력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영적인 진리를 선명하게 알고 또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잘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일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우리가 잘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날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 보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 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제가 1절 2절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곧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씨가 어떨지 눈으로 보면서 예상하고 맞추고 준비하지만 정작 영적 상태와 닥칠 장래는 보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미래를 잘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성경 진리인데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장래의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진리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 부활진리를 생각했습니다. 부활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부활을 확신함으로 성도의 믿음의 삶은 변화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부활의 진리가 인생을 바꾸듯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전해진 성도에게 있을 장래 일에 대한 진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강력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그 데살로니가전서의 그 이 소신을 전하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이런 교회로 알면은 뭐 도움이 될 거야라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의 강권하신 가운데 계시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전했지만 바울 사도는 또한 인간 저자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거룩하죠.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각 성도들은 예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살게 하신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 성령의 도구로 사용받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너무도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그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 먼저 크게 기뻐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보셨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그 1장의 3절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행동했죠. 그리고 사랑의 바탕을 이루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 소망을 두고 모든 일에 인내했습니다.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흔들리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잠든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잠든 사람의 문제. 우리가 읽으신 13절,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슬퍼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이 진리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 잠들었다고 하는 말, 또 다른 성경 부분에서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아무개가 잠들었다 그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같은 얘기입니다. 이 잠들었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 때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의 몸은 차가운 땅에 남아져 썩어져 갈 뿐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 시신을 땅에 눕히며 예수 믿고 사느라고 그렇게 세상에 살 때 어렵고 힘들게 믿음 지키고 수고했는데 그 모습을 떠올리니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 것 같은 혼마음이 또 막 마음에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의 수고도 소망도 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마 의외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니 왜 죽은 다음에 우리 성도에게 있는 일을 왜 모르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전체적인 내용이 잘 연결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듯 부분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성도들의 상심한 상태를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다시금 교회가 다시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큰 격려를 하기 위해 성령님 역사하시고 바울을 통해 믿는 자의 장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 전체 성경의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배우고 살지만은 그러나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믿는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지금 아직 확고한 그런 믿음이 세우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은 성도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장래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는 사람의 장래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믿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때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재림과는 달리 구분되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을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즉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숨진 사람들이죠. 그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즉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시금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오는 그 날이 있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얘기는요, 단지 각 사람의 마음에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이미지가 각인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각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일은요, 이런 뜻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실제 나타나셨듯이 그렇게 부활하셨듯이 그렇게 장래 오실 것을 약속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믿기에 부활하셨건 육신의 부활이 있었던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던 그 기록이 있죠. 성경에 우리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여기서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자, 이게 땅에 뭐 사람이 묻혔는데 땅에 사람 시신이 묻히면 썩을 텐데 그럼 부활할 때 그 몸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그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독교인은 매장을 해야지 화장하면 부활할 때 불에 타 없어진 몸이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오해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화장, 기독교는 매장 이런 등식을 말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모든 원소가 그 엘레멘트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소가 사람 몸에 원소가 다 흩어져 있어도 주님께서 다시 세우실 때 그 원소가 다 찾아져 가지고 복원되는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자, 우리 시신이 묻혔어요. 땅에서 있으면 분명히 썩죠? 그렇죠? 디케이가 됩니다. 땅에서 그래서 다 썩고 그러면은 그와 같은 것들 또 통해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그럼 우리의 몸에 원소가 그 나무로 풀로 들어가는데 그 풀을 소가 뜯어 먹었습니다. 소를 누가 잡아먹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바다 깊은 곳에 있게 되었고 물고기가 또 뜯어 먹습니다. 그 물고기, 사람, 소, 풀, 나무 다 뭐 원소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는데 그날에 원소가 쫙 복원될까요?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런 원소가 다시 복원돼서 다시금 회복되는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인가요?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차원이 다른 몸입니다. 원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의 차원을 넘어버리는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 몸의 차원을 초월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셨죠. 음식을 드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벽과 같은 것을 지나쳐버리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몸을 얘기합니다. 그 몸은 바로 신령한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36절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성도님께 씨앗, 조그만 씨앗, 사과를 우리가 큼직한 사과를 손에 쥐고 계시는데 그 사과의 시작은 씨앗이죠. 그러나 씨앗과 사과가 도저히 추측이 불가능한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 씨앗에서 엄청난 그런 사과가 달리는 것. 그게 그런 차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 고유의 몸이 있다. 씨앗에서 고유한 몸이 있는데 그 고유한 몸이 오는 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어서 계속 보시죠. 39절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이제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시작시킨 다음에 연결이 되는 내용이 42절부터예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 우리 43절 4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아멘. 신령한 몸을 우리는 입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그 5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계속하면서 이런 얘기를 얘기해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자, 52절, 5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그 차원의 삶에 필요한 것은 신령한 부활의 몸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 그냥 엘레멘트가 원소들이 다시 모여져서 복원돼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장례는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진리예요. 믿는 사람들의 장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부활의 몸을 입으며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된다. 그게 바로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으셨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것을 말합니다. 이건 그냥 그 권유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 예수의 진리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보다 우리는 살아있으니 우리가 먼저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살아서 믿는 사람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16절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했을 때 우리가 보는 이런 구름을 사실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뭉게구름, 먹구름 이런 구름이 아니에요. 이 구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인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것을 묘사할 때 그 구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광이 쫙 펼쳐지면서 우리가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며 공중에서 주 예수를 맞이하는 것을, 영접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끌려 올라가서라는 이 말 있잖아요. 이끌려 올라가서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 단어는 휴거라는 단어예요. 예, 휴거는 영어 단어가 아닙니다. 휴거 뭐 이래가지고 무슨 영어 단어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휴거는 한자예요. 예, 들어서 올려진다는 그런 뜻으로 휴거라는 말을 한자 말을 여기다가 붙였던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이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니요, 성경적이죠. 이 말씀에서 그 단어를 붙인 거니까요. 우리가 삼위일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만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휴거 또한 그런 것입니다. 그 영어로는 우리가 랩처라고 그러잖아요. 랩처, 스내치, 스내치아웃 한다고 이렇게 탁 나갔잖아요. 순식간에 홀연히 나타나는 일이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봤지만 나팔소리를 울려질 때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는 순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홀연히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인데요. 휴거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실 것은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휴거는요, 은밀히 비밀리에 조용히 예수님이 잠깐 왔다가 방문하시고 가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단들 가운데 몰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들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가 오신다. 그래서 선택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신다 그랬는데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바꿨어요. 다음에 오신다. 그래도 안 오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오셨다 가셨는데 조용히 오셨다 가셨다. 참 코믹스러운 그런 일인데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호령과 호령하시는 것은 뻥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위해 온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요. 명령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저 군대 같은 경우에 부관들이 얘기하잖아요. 명령을 하달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호령이 있으니 그걸 받아서 천사장들이 펑 하고 더욱더 크게 펼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수산의 하늘에만 그냥 들렸는데 한국에는 안 들렸다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세계 만국에 펑 터지는 그런 일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그러나 계속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정말 휴거라는 게 사실이었네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그럴 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인지 아셨죠?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부활의 몸을 입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뭔가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알지만 순간 믿는 자들은 들림받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순간 사라진 사람들의 그런 일들을 보고 매우 의아해합니다. 뭐 그런 영화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는 사람의 장래에 반드시 있게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이 언제 있을까요? 휴거가. 오늘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 징조가 있으면서 마지막 때 징조는요. 마지막 때 어떤 그런 종말의 그런 징조는 재림.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 이게 우리 공중에서 믿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임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는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스가랴서 14장 같은 경우에는 심판하시는 재림주 예수께서 이스라엘이 임하실 거예요. 올리브산이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 심판에 주로 오시는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일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리면 예수를 믿고 살다 죽은 사람들 모두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지금 읽으셨듯이 16절, 17절이 밝히듯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요. 어떤 몸을 입고요?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부활의 영원한 몸을 입고 그래서 그 다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내게 됩니다. 주님과 영원히 지내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그런 성경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다 안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환란의 그 기간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땅에는 환란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때가 끝날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이 땅에 천년 동안의 왕국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들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 20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의 비밀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삶으로 부름받고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활을 준비하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부름받고 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휴거의 진리를 바울 사도가 교회에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흔들리는가? 그럼 그냥 교리 하나 좀 새로운 거 한번 배워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너무도 사랑했어요. 그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그저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이 진리를 전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게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에 절대 약해지지 말고 예수님 약속하신 미래를 확신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소망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세우기 위해서 이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와 같은 성경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서로 간에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원하도록 우리는 붙들어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시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영적인 권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의 인생은 너무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의 장래는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바꾸셔서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세상의 모든 가장 영광된 것,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고 어떤 밸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가 나타나서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으니 너의 영생, 너의 영광, 너의 부활에 뭔가 바꾸자. 그러면 성도님 바꾸실 거예요? 육신에서의 그 영광은 잠시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시간 중에는 뭐 편할지 몰라요. 아마 편할 것입니다. 아마 멋질 것입니다. 아마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유한한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해요. 부활의 몸으로 우리처럼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준다고 한다고 해도 우리의 부활의 몸의 영광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바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진리를 분명히 안다면 절대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성도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까지 주지 않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한 것을 기억하고 나와 동행하며 살자 하십니다. 이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수고 헌신을 기뻐하시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